집중 분석, 박근혜 대통령의 릴레이 정상회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주요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만나며 외교전에 나섰는데요. 이번 회담들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한반도 주변 4관과 모두 만난 점에서 이례적인 외교 일정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릴레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분석해보고 그 의미와 효과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그동안 갈등이 심했던 만큼 여러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습니다. 우선 회담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될 수 있을까, 또 성사가 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회담이 시작될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웃고 사진도 찍고 매우 잘 출발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냉랭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차 통역으로 46분간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역시 사드 문제가 아마 쟁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분위기는 좀 썰렁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 한러 정상회담만큼은 우호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에서 주요한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은 고사성어를 인용을 하면서 한중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일제 때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망명정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었다. 그래서 항상 중국을 생각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는 항상 그 원천이 어디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물을 마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역시 이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미국 말만 듣고 사드 배치도 하고, 그것은 또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고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해치는 것인데, 전통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 회담장에서 사자성어를 이용해 뜻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시 주석과 박 대통령이 주고받은 사자성어에 대한 얘기가 분분한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고사성어를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도 가깝게 지내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한국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국을 달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고, 속된 말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번처이고 조강지처이고 한국은 새로 생긴 어여쁜 애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도 놓치기 싫고 남한도 놓치기 싫은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을 하게 되면은 한국이 한미일 공조, 특히 친미로 너무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한국을 끌어들이는, 물론 사드 배치는 반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그 해석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음수사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구동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썼어요.
네.
그것은 이제 공통점은 계속해서 서로 추구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남겨두자,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 통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지만 쉽게 그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부분 가지고 너무 많은 갈등을 빚진다고 하는 것은 양국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차이점이다. 공통점을 찾기 힘든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너무 많은 소모전을 벌이게 되면은 한국이나 중국 모두 손해기 때문에 뒤로 좀 밀쳐두자. 그런 식으로 타협안을 중국이 제시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반대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제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지금 면한 것이죠.
네. 현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 정상이 회담을 가진 것에 대한 의미를 꼽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어떤 그 군사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푼다고 하는 것은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노선은 그걸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미래의 한국 중국 관계를 더 생각을 하면서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자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선은 중국이 정말 너무너무 강하게 나와서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까지 손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국내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것은 역시 기후에 불과했던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협책을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띄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놓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드를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 한국이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깊숙한 논의를 하거나 그로 인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것이 또 갖게 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인 어떻게 보면 성공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현안에 대한 얘기가 다양하게 오갔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예, 미국은 정말 우방이고 맹방이기 때문에 뭐 어떤 큰 이견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한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었고 사드는 방어 무기다. 그래서 북한을 공격한다든가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하는
네.
것을 이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은 한국 방위를 철저히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는 일축을 해버렸고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의 공조 입장을 확고히 한 모습인데요. 또 이번 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다가온 퇴임으로 양 정상 간의 마지막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회담 내용을 꼽아준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한미 양국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그런 뭐 특기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우방 관계를 확인을 하고 한국 안보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 그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확장 억제, 확장 억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 어떤 침략을 받게 되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억제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얻어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앞으로의 한미 관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미국 대선이 지금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힐러리와 트럼프가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지금 선거를 예비 선거를 좀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또 주둔비, 미군 주둔비 문제라든가 한미 FTA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힐러리 후보가 조금 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거고 물론 일본도 포기하지 못하겠죠.
네.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전략적인 입장은 힐러리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견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설사 트럼프가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공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역시 미군 주둔비 문제라든가 한미 FTA 문제 이런 등등의 것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한미 FTA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재검토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먼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의 우방국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안보리 결의 2275를 존중해야 되고 그걸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도발적인 행동은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푸틴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여러 가지 좀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행동을 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도발하는 것은 자꾸 남한이나 미국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도발을 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행동을 피해라 그런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회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남북회담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담 재개 방안을 모색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도 함께 했습니다. 어디에 더 방점이 찍어졌느냐 하는 것은 뭐 정확하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러시아는 북한 핵도 반대하지만 역시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 또 지나친 제재
네.
이것도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관련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나요?
예, 중국은 물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좀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행동이 뭘까? 그것은 역시 사드 배치라든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런 것들로 러시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고 결국은 이제 중국, 러시아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경도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핵이라든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만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화를 통해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회담의 마지막은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는지 그 내용과 의미 분석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도 우방이기 때문에 북한 핵이라든가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고 이를 위해서 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조를 철저히 하자. 한미일 공조를 철저히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제 중국이 한미일 공조를 깨려고 하는, 흐트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전술을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힘을 합쳐서 잘 대처해 나가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위안부 합의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위안부 합의 이후에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아베 총리가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좀 해달라 그게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그 얘기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녀상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아직 국민적 합의랄까요?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일본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서 있어서 상당히 좀 불씨로 분쟁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이어진 아세안 3국 정상회의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미중, 중러, 미러, 중일 등 한반도 상황과 연관해서 눈여겨봐야 할 회담 내용이 있었나요?
예, 역시 이제 사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사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것은 북한 핵 미사일 때문이다. 이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게 아니다.
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역시 러시아나 중국은 계속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회담에서 중국은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대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 앞서서 사실은 중국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홀대를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레드 카펫이 깔린 그러한 계단을 제공하지 않아서 상당히 큰 외교적인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동북아를 두고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한국을 두고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쟁탈전이 벌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묶어두려고 하고
네.
중국은 한국을 그 동맹에서 떼어내서 자기 편을 만들려는 그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미국과 한국과 일본을 한 축으로 하고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한 편이 되는 그러한 이제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주변 4개국 릴레이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한국의 동북아에서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을 무시하고는 어느 나라도 동북아에서 자기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일주일 내에 4개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4개국이 한국을 무시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완전한 성과는 아니지만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 않느냐. 즉 중국이 한국을 대놓고 사드를 반대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고 오히려 한국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성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 G20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 세 발을 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유엔 네. 안보리가 긴급하게 소집이 됐고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을 해서 언론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신임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 또 거기에 중심축에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에 한국이 또 있었다고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조금 특성으로 특징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 국가와의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성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